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쓴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성에 다섯 형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나머지 네 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들에게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강가에서 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또 때로는 간곡하게 말했지만 아들들은 강에 가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매일 조금씩 조금씩 강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결국 어느 날 한 아들이 강물을 손으로 만지려고 했습니다. 강에 빠지지 않도록 내 손 좀 잘 잡아줘. 다른 세 아들은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물에 손을 넣자마자 세찬 강물이 그 내 아들을 모두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바위를 넘고 계곡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물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헤엄을 쳐서 강 밖으로 나와보려고 했지만 물살이 워낙 세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물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그들은 낯선 강 하루에 제방까지 밀려오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고향과는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은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자기들이 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그곳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었기 때문에 헤엄쳐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 가장자리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지형이 너무 험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산으로 올라가려고 시도도 해보았지만 산이 너무 높았고 길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가에다가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 우리는 집에서 너무 멀리 왔어. 그들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낯선 땅에서 살아갈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주변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풀을 뜯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또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향 땅을 잊지 않고 돌아갈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불가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와 큰 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형이 불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머지 세 형제는 둘째 형이 미개인들과 계곡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풀과 진흙으로 오두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야기만 하는 것에 질렸어. 지난 일은 기억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곳은 그렇게 나쁜 땅이 아니야. 나는 커다란 집을 짓고 여기에 정착하겠어 라고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살던 곳이 아니야 라고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고향은 아니지만 옛날 집을 잊어버리면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어라고 둘째 형이 답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세 동생들이 되물었습니다. 아버지라니 그분은 여기에 없어. 언제까지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릴 거야? 이젠 아버지가 오신다고 해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새 친구들도 사귀고 있어. 둘째 형은 너무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머지 세 형제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셋째 형도 불가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아들은 셋째 형이 산 허리에서 둘째 형의 오두막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가 말했습니다. 둘째 형은 완전히 실패자야. 우리 집안의 치욕거리야. 오두막을 짓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겠다고? 두 동생이 말했습니다. 둘째 형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잘한 것이 아니잖아.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어. 우리가 한두 가지 실수는 했어도 둘째 형이 배하면 우리는 성자나 마찬가지야. 나는 여기서 형을 감시할 거야. 형의 잘못된 행동을 자세히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아버지께 전부 말씀드릴 거야. 하는 수 없이 두 아들만 돌아와 불가에 앉아서 서로 격려하며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막내는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넷째 형을 찾으러 갔더니 강가에서 바위를 쌓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야. 나는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어. 나는 가는 길을 만들어 아버지께 돌아가겠어. 내가 열심히 일한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집안으로 맞이해 주실 거야. 그렇게 넷째 형이 말했습니다. 이제 막내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막내는 귀에 익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나를 보내셨다. 첫째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막내는 큰형 와주었구나 라며 큰형을 꼭 껴안았습니다. 첫째는 나머지 동생들도 찾으러 갔습니다. 둘째가 있는 오두막으로 갔더니 둘째는 형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가오지 마! 형은 나를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저택을 빼앗으러 온 거야. 이것은 단지 오두막일 뿐이야. 아버지가 계신 훌륭한 집이 기억나지 않니? 나는 아버지가 없어. 잠시 후 미개인들이 왔습니다. 둘째는 형의 말보다 미개인들의 말을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결국 둘째는 미개인들의 말을 듣고 형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셋째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둘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형도 여기 와서 둘째 형을 지켜보라고. 내가 형의 모든 잘못을 다 적어놓았어. 아버지께 보여주면 아버지께서 굉장히 화를 내실 거야. 첫째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먼저 네 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내 죄라니? 너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둘째 형은 죄짓기에 정신이 없어. 셋째 역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강가를 가다가 넷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데려오라고 나를 보내셨다.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만들 거야.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는 이미 너희들을 용서하셨어. 네 생각보다 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 너는 결코 네가 하는 일을 완성할 수가 없어. 내가 완성하지 못한다고? 벌써 나는 다섯 걸음이나 완성했어. 하지만 너는 앞으로 500마일은 더 해야 돼. 넷째는 형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이 아니야. 당신은 악마야. 당신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는 거룩한 사역을 막는 악마가 틀림없어라며 형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불가에 앉아있던 막내는 돌아온 첫째 형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가지 않겠대? 둘째는 이곳 생활에 푹 빠져 있고, 셋째는 둘째를 정죄하고 있고, 넷째는 자기 열심에 빠져 있어. 그들은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너라도 아버지께 돌아갈 거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보냈겠니? 결국 막내만 장남의 등에 업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첫째와 막내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는 세속적 가치관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셋째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고,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열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둘째에서 넷째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열중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의 의미이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자주 새로운 주제를 소개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는 더 나아가서 또는 그 외에는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빌립보 교회에 관한 것으로 화제를 바꾸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또 외적인 모든 것이 충족된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 역시 표면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이라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그가 로마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고 고백함으로 그는 참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자임을 보여줍니다. TV 드라마나 영화가 재미있기 위해서는 주연 배우가 누구인가 보다 그 본 줄거리가 아주 탄탄하고 긴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부차적인 줄거리가 함께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 줄거리의 긴박함과 그 약간 여유를 주는 코믹한 부차적인 줄거리가 공존합니다. 그 두 개가 절묘하게 연결되어 갈 때 시청자들과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본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부차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웃어라고 명령하면 웃으시겠습니까? 아마 웃다가도 웃음을 거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대한 내적인 반응입니다. 웃기는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들어야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웃으면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자 한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찬양을 반복해서 불러서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과거에 부흥회에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메트로놈의 수치가 60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 가면 이 찬송을 얼마나 빨리 부르게 하는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거의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쁨에 대한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깨달으면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다면 드디어 다음 주부터 다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7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간을 데리고 일하시려고 하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습니다.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써주시는 것만 생각해도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자기 학비를 벌겠다고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집이 극도로 가난한 집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학비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 주위가 온통 나를 짓누를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입가에 미소가 돌지 않습니까? 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물결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1절 하반절과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초대교회를 늘 흔들었던 두 이단적인 사상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주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다가 반드시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공격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절부터 21절까지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처음으로 이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권면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모두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2절을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표현해도 됨에도 바울은 삼가라는 명령을 세 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개라는 말은 자신이 말하면 겸손의 표현이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되면 경멸을 뜻합니다. 고대 견동 지방에는 주인이 없이 개들이 몰려다니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도 하고 유행객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너희를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지 사실은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야라는 의미입니다. 행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 가르침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미로 속으로 빠뜨려버렸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총이나 칼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총, 칼은 몇 명에게만 해를 입히지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은 한 사회, 한 민족 전체를 그릇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과 3절에 있는 할례파에는 어느 유희가 있습니다. 할례가 헬라어로 페리토메이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카타토메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몸에 상처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할례 자체를 자랑하는 것은 몸에 칼자국을 낸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자국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행위를 무겁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내 행위로 기뻐하라고 부추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나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인생을 얹지 않고 무엇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지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로 사는 사람들을 세 가지의 특징으로 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봉사하다는 단어가 라틀리오인데 이것은 무슨 그 서비스를 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섬기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금식이 마쳤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섬기다가 봉사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지 자기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항복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항복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배와 섬김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 밖에서 이루어지려고 할 때 우리 역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이것은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삶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로 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결혼하는 이 사람이 자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할례자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려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이라면 원근을 마다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같은 악질도 사랑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바브로 디도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중심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따돌림 시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시면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높여주고 지지해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돌리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4절 이하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으로 하면 그는 엄친아 중에서도 엄친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날 때부터 얻게 된 것과 자신이 노력해서 얻게 된 것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니까 태양빛 앞에 있는 촛불보다 못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속의 강물에 흘러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좀 더 넓고 좀 더 높은 오두막집에 살다가 끝나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속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구멍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될 것이요 허물어진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7개월은 제게 특별한 은총의 기간이었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하는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신뢰하지 않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교회를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형식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그것이 나의 평생의 자랑이 되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한 나의 자랑을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심과 과시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용기를 주시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나무는 어디를 자르든 향나무의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어느 면을 잘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7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이기에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가 진리로 깨달아지는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전과 비교되지 않는 은총과 역사가 넘쳐남으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